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17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무역법 301조상의 관세율 7.5%를 3배 인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세계에서 가스 배출이 가장 집약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정책과 보조금 지급은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하며 인위적으로 저가화된 중국산 대체재에 의해 질 높은 미국산 제품들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관련 제품에 30여 건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공정하며 경쟁을 거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철강 수입품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무부가 중국 수출업자들의 반경쟁적 행동과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무역 규정 회피 노력에 대해 약 27회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 무역대표부가 조선과 해양, 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상업용 선박에서 해군 함정에 이르기까지 철강은 미국 조선 산업의 중요한 자재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미국의 철강 제조업과 조선업을 지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롭고 역사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2024가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에서 실시된다고 필리핀군이 17일 밝혔습니다. 마이클 로지코 필리핀 육군 대령은 이날 발리카탄 해상훈련이 필리핀 영해를 넘어서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지코 대령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타이완과 가까운 필리핀 최북단 섬과 남중국해 인근 팔라완 서쪽에서 적이 점령한 섬들을 탈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에는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해 약 1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한다고 로지코 대령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주변국 그리고 타이완의 옆에서 타이완과 영유권을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안보를 지키기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더 큰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미국과 필리핀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16,700명의 병력이 참여해 해양안보, 공중미사일 방어, 미사일 공격, 사이버 방어 등을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며칠 안에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습과 관련해 주요 7개국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그리고 의회 내 초당적 지도자들과 함께 포괄적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이란 국방부를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뿐 아니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도 곧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제재 조치는 이란의 군사적 능력과 효율성을 억제, 저하시키고 이란의 모든 문제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꾸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있었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스라엘에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편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중대한 상황 악화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중동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중부에서 자국군을 공격하려던 무장괴 한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하루 동안 이스라엘군 전투기와 항공기들이 미사일 발사대 1기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수십 개의 테러 기반 시설, 테러용 터널들, 군사 기지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러시아의 연방 체첸 공화국에서는 6월부터 체첸의 전통이나 문화 기준에 맞지 않은 음악, 노래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서방 음악은 물론이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체첸에서 만든 음악도 모두 퇴출입니다. 체첸의 음악은 체첸의 정신, 도덕적, 윤리적 삶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와 음악과 춤 안무 등은 모두 80에서 116bpm 속도로 제한한다는 문화부 장관 명의의 금지령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자, 모스크바 타임스는 무슬림이 대부분 보수적인 체첸에서 엄격한 문화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음악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내용, 또 다른 민족의 음악 문화를 즐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체첸 문화 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고요. 미국 공영 라디오 NPR, 영국의 BBC 등 서방 매체는 팝송과 테크노, 전자음악 등 서양 문화, 또 현대 음악을 배척하는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수 존 레넌의 이미지는 너무 느려서 안 되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는 너무 빨라서 안 되고, 아바의 댄싱 퀸은 속도로 보자면 체첸에서 허용될 수 있는 팝송이라는 그 비교를 담아서 기사를 냈습니다. 체첸 공화국은 러시아 남쪽 북코카서스 지역에 남쪽으로는 조지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구가 15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체첸의 수반 람잔 카디로프는 2007년부터 권력을 잡고 있는데요.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납치, 자의적 구금, 사망 등의 상황이 국제인권단체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체첸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종교와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eating breakfast every morning and daily fruit consumption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아침밥 경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많이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4월 18일 목요일 북한,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 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뿌연 황사먼지가 계속됩니다. 목요일 오후는 오후부터 서쪽부터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는데요. 금요일은 되어야 완전히 황사가 해소된다는 전망입니다. 자, 목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청진과 해산 삼지연 지역으로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으로는 평안남도와 용현, 동쪽으로는 대부분 지역으로 오후에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8도고요. 개성이 9도, 신의주와 원산이 10도, 함흥의 아침 최저 8도입니다. 청진 7도, 중강 5도, 해산 2도. 낮에는 평양이 25도까지 오릅니다. 개성의 낮 최고 26도로 가장 높습니다. 중강의 낮 최고 25도, 함흥과 원산이 24도, 신의주 22도, 청진 18도, 해산 2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요.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앞바다 쪽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를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약 18개월 만에 회담하고 두 나라 군사의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교도소 수감에서 같은 연금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아주 오랜만에 회담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둥진 중국 국방부장이 16일 화상으로 회담했습니다. 미중 국방장관 사이 공식 회담은 약 18개월 만인데요. 이날 회담에서는 두 나라 군간 협력 강화 문제와 지역 안보 같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네, 18개월 만의 회담이라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두 나라 국방장관 간의 마지막 공식 회담이 2022년에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지난 2022년 11월에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이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웨이펑허 국방부장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오스틴 장관이 지난해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이 웨이 부장 후임이었던 리상프 국방부장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짧게 대화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식으로 당시에 회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 8월 당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는데요. 예, 중국이 여기에 반발해서 이 미국과의 국방회담을 포함해 이 각종 현안을 다루는 양국 간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두 나라의 정상이 다시 대화를 하는 물꼬를 텄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에 만나서 이 두 나라 사이의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 덕에 이번에 이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네. 자,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미 국방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 두 장관이 양국 국방관계와 지역 및 국제안보 현안들에 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 군사 소통 경로를 계속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네. 자,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의 그 대화가 중요하다, 군사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는 또 이 오스틴 장관이 회담에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비행과 항해 그리고 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것, 그리고 공해, 특히 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국방장관이죠. 둥진 중국 국방부장 회담에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중국 국방부는 둥 부장이 회담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더 큰 신뢰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둥 부장은 또 중국과 미국은 평화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안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미중 양군 간의 신뢰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둥 부장은 이 군사 영역이 이 관계 발전을 안정시키고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오스틴 장관이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는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둥 부장은 미국 측이 이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인정하고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주권과 해양 권리 및 이익을 존중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 영내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날 회담에서 그 밖에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펜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타이완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면서 양안 사이 긴장이 높아졌는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둥 부장은 타이완 문제가 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군이 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이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이나 이에 대한 외부의 무기인과 지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해군 정찰기가 타이완 해협 상공을 비행했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미 7함대는 해군의 P-8A 포세이돈 초계기가 17일 이 타이완 해협 상공을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또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미국은 모든 나라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태평양 상공에서 중국의 군 항공기가 미군 비행기 활동을 자주 방해했었죠.
맞습니다. 이 중국군 전투기가 이 미 해군 초계기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면서 이 충돌할 뻔한 위험한 그런 장면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럴 때마다 중국 쪽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얀마입니다. 아, 미얀마 교도소에 있던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 고문의 신변에 변화가 있군요.
네,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 수지 전 고문을 교도소 수감에서 가택 연금으로 전환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아, 또 신년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이 정기 사면의 일부로 이 수감자 3,300명을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얀마 군정이 수치 전 고문을 이렇게 가택 연금으로 전환시킨 이유가 있겠죠.
네, 수도인 네피도를 덮친 더위 때문입니다.
네.
16일 오후에 네피도 기온이 섭씨 41도를 기록했고요.
네.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조민툰 군정 대변인은 AFP 통신에 한동안 계속되는 더운 날씨 탓에 당국이 약한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대변인은 또 이 수치 전 고문과 윈민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나이가 많은 다른 수감자도 더운 날씨 때문에 적절한 돌봄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수치 전 고문의 그 가택 연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더위가 물러가면 다시 수감되는 건가요?
폭염이 끝나면 수치 전 고문이 얼마나 더 이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답니다.
네.
이 앞서서 수치 전 고문의 아들이죠. 이 킴 아리스 씨가 지난 2월에 AFP 통신에 이 모친이 이 네피도에 있는 특별시설에 수감돼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냉방기, 에어컨도 없고 또 비가 내리는 기간에는 물이 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네.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자, 수치 전 고문, 장기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죠?
네, 부패와 코로나 방역 규칙 위반까지 많은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21년 2월에 이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린 뒤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수치 전 고문은 예전에도 아주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난 1989년과 2010년 사이에 집권했던 군사 정권에 의해서 당시에도 거의 15년 동안 이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군사 정권이 수치 전 고문에 대한 기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그녀의 변호인들도 이 수치 전 고문권을 언론에 말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변호인들이 수치 전 고문을 만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그녀를 직접 만난 게 2022년 12월이 네.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꽤 됐네요. 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다시 정권을 잡았던 그 명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2020년에 실시됐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선거를 지켜본 이 독립적인 참관자들은 이 군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유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가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아직도 미얀마 상황 불안한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간 정부가 무너지자 곧 무장 항쟁이 시작됐고요.
네.
정부군이 여기에 강경 진압으로 맞서면서 희생자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네.
현재 이 군정이 들어선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이 정부군 이 아직도 구토 전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뭐 지역 통제는 물론이고 반군들에도 지금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몇몇 이 소수민족 반군 조직이 연합해서 이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이 정부군이 반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많은 지역을 뺏겼습니다.
네.
특히나 이 중국이나 태국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무역 근거지들이 점령당하면서 미얀마 군사정부는 지금 자금줄이 말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네요.
네, 3.2%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 소비 증가세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IMF는 16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IMF가 매년 4번 이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네.
4월과 10월에는 이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을 내놓고요. 또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 수정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IMF가 1월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내다봤었으니까 이 전망치를 세 달 만에 0.1%포인트 올린 겁니다.
네, 전문기관의 분석이 이렇게 나오면 세계 경제가 그 1년의 경제 위기를 딛고 연착륙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런데 이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의 수석경제학자는 이번 연구 결과가 세계 경제가 연착륙 쪽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몇 가지 위험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우울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물가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등 이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쪽이요.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이다. 특히 미국 위주라는 예상이 있네요.
네, IMF 부분은 선진국들이 성장을 주도할 걸로 봤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그런 상태를 넘어섰고요.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 강력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특히나 작년부터 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2.7%라고 이전에 2.1%보다 무려 0.6%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과 독일, 호주의 전망은 1% 안팎이었고요. 한국은 지난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2.3% 정도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4.6%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IMF는 이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 쪽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탓에 경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중국은 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일련의 잠재적인 하방 위험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네.
또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우려나 무역 긴장 또 장기화된 고금리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포함됐습니다.
예. 자, IMF의 분석은 중국 당국이 발표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보다 높을 뿐 아니라요. 또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서서 4.8% 성장을 예상했었는데요. 이 부동산 침체로 가라앉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 또 소비 촉진 방안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의 성장률 목표인 5%대도 가능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IMF의 보고서 보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뭐 상방, 하방 요인 다 같이 있다는 겁니까?
네, 두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IMF 진단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각 나라가 이 재정 부양 정책에 나선 것도 물가 상승, 물가 하락세가 이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다소 배치되는 분석이긴 한데요. 이 국제사회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6.8%에서 올해는 5.9% 그리고 내년에는 4.5%로 떨어질 걸로 전망됐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의 관심사는 그래서 금리를 언제 내린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죠.
네, IMF는 이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현재 이 물가상승 신호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중동 안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일부가 선정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 가담자들에게 연방방해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약 6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세금 신고 내역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 배심원의 일부가 선정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 12명과 대체 배심원 6명 등 총 18명이 필요한데요. 재판 이틀째인 16일 우선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됐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받는 역사적인 재판이라고도 하는 이 재판에 동참하게 된 배심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날 선정된 배심원들은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고요. 나이와 인종, 직업도 다양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중년 세일즈맨, 뉴욕 한 병원의 종양 전문 간호사, 5년 전 오리건주에서 뉴욕으로 온 변호사,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정보기술 컨설턴트,
네.
뉴욕 할렘에서 근무하는 차터스쿨 교사, 월트 디즈니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등이 배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자, 몇 배수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배심원이 선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 재판 첫날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은 총 96명이었는데요.
네.
자, 이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해서 1차로 걸러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전에 작성된 42개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자, 질문에는 거주지나 결혼 여부 등 기본 정보부터 자주 보는 언론 매체, 정치 집회 참석 여부 등이 포함됐는데요. 예비 배심원들은 판사의 질문에 답한 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추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예비 배심원들의 과거의 그 소셜미디어 기록까지 다 검증 대상에 올랐다고요?
네, 일부 예비 배심원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서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머천 판사는 한 예비 배심원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글을 가둬라라는 게시물이 쓴 사실을 문제 삼아 배심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토드 블랑시 변호사가 한 예비 배심원 여성이 과거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축하 영상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피고석에 앉아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만에 찬듯 중얼거렸는데요. 이에 후안 머천 판사는 이 법정에서 어떤 배심원도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재판이 열린 곳이 뉴욕 맨하튼이죠.
네.
이곳은 또 민주당이 강세인 곳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배심원들을 선정하다 보니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배심원을 찾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네.
앞서 배심원 선정에만 2주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배심원 선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재판 후 법정에 나서던 중 기자들이 향해 머천 판사가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머천 판사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유세를 위해서 할렘을 찾았는데요. 자, 여기서 배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직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재판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재판은 17일 하루 휴정하고요. 18일에 다시 개정해 추가적인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배심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16일에 선정된 배심원은 오는 22일 월요일에 법정에 다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첫 변론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배심원 선정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건넨 뒤 트럼프 그룹의 법률 비용으로 처리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3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판이 결론까지 나려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머천 판사는 재판이 최소한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주일에 4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뉴욕 법정에 출석한 날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볼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주요 경합주인 이 펜실베니아주를 찾아서 사흘 일정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중소도시 스크랜턴에 방문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둘러봤고요. 이후 가진 연설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부유층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마랄라고의 눈이 아닌 스클랜턴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마랄라고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휴양지인데요. 이곳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법인세 세율 인하 정책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들에 대한 최저 세율을 25%로 제한하며 세금은 우리가 국가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삭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모 회사의 주가가 급락한 것도 언급했는데요. 자, 만약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더 떨어지면 내가 추진하는 세금 계획으로 더 이익을 볼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17일이 펜실베니아주에서의 캠페인 이틀째가 되네요. 어떤 일정 이어갑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피츠버그에 있는 철강 노조 본부에서 연설합니다. 친노종자, 친노조 대통령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도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18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대법원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련 심리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수백 명을 기소하기 위해 연방 방해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의사당 난입 사태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100여 명과 정부
공식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약 350명에게 영향을 주는 건 물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네, 대법원에 항고한 사람은 전직 펜실베니아 경찰관인 조셉 피셔 씨입니다. 자, 피셔 씨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백악관 밖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트럼프 지지자들과 함께 의사당에 난입했는데요. 검찰은 피셔 씨를 연방 방해법 등 6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셔 씨는 검찰의 혐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검찰이 피셔 씨에게 적용한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해법 정식 명칭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스 옥슬리법입니다.
네.
자, 이 법은 공식 절차를 부패하게 변경하거나 파괴나 훼손, 방해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법은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엔론사의 대규모 회계 부정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는데요. 이후 주로 분식회계나 회계부정 등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용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이 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피셔 씨 측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법은 기록 파괴를 금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피셔 씨를 기소한 법무부는 해당 법은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물리적 침입을 포함해 더 많은 범위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심리 첫날 대법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습니까?
네, 대법관들은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방해죄를 적용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인데요. 대법관들은 대체로 검찰이 법률을 확대해서 이렇게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포괄적인 조항은 맥락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들이 증거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만약 포괄 조항을 이렇게 좁게 해석한다면 모든 종류의 시위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공적 절차를 방해한 폭력 범죄가 많지만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어땠습니까?
예,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연방 방해법이 의사당 폭도들의 행위를 포함한 만큼 광범위하다는 법무부 입장에 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을 제정할 당시 의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검찰에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네.
잭슨 대법관은 법 자체가 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의 대선 인증 절차를 포함하는 공식 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사당 난입 사태 배경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적용한 법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방해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이번 심리에서 피셔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방해 혐의가 폭동 자체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려 했던 가짜 선거인단에 근거한 것인 만큼 방해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은 돈은 얼마나 벌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소득 공개됐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해 약 6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세금 신고 마감일인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작년 소득은 전년도와 비교해 7% 늘어났고요. 소득이 20% 3.7%를 연방세금으로 납부했는데요. 주무와 연방세금을 합쳐 약 18만 1,000달러를 냈습니다.
네, 62만 달러는 어떻게 번 겁니까?
예, 부부소득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받은 급여였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급여가 40만 달러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대통령 연봉은 의회에서 정하고요. 지난 2001년 이후 금액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진 여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은 봉급이 약 8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 외 투자 이익과 연금, 사회보장 혜택 등이 소득에 포함됐고요. 저서 인세도 있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는 인세로 약 4천 달러를 벌었지만 대통령은 인세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제방송은 75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1942년 미국의 소리 VOA가 설립된 이후 미국 정부의 국제방송국 네트워크는 더 커지고 다양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Americans have a lot to be thankful for. Not the least of our blessings is that in times of grave national crisis.
1942년 전쟁 정보실이 공식적으로 신설됐고 이 기관이 VOA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50년대 초 중부와 동부 유럽 그리고 소련으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자유 유럽 방송 RFE와 자유 방송 RL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Poco a poco, el polvo se apodera de partes del lago Mid. Es un gigantesco embalse en el cauce principal del río Colorado.
1980년대 들어 연방 의회는 VOA 스페인어 방송과는 별개로 특별히 쿠바인들을 겨냥한 서비스를 만드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 방송국 52 산하 라디오 마르티와 TV 마르티가 각각 1985년과 1990년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억압적인 몇몇 체제에 보내는 방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 연방의회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 설립을 승인했고 RFA는 1996년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이슬람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중동방송 네트워크 MBN이 설립됐습니다. 2019년에는 억압적인 체제나 폐쇄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배포하는 임무를 가진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OTF가 출범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제방송은 1994년 4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더 공고해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방방송위원회 BBG와 산하의 국제방송국 IBB가 설립됐습니다. BBG는 정부의 모든 비군사 국제방송을 감독합니다. BBG 산하의 IBB는 BBG가 감독하는 모든 국제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배치와 송출 서비스 제공, BBG는 1998년 외교개혁 재편법에 따라 이듬해 독립기관이 됐습니다. 2018년 8월 더 규모가 큰 현대화 노력 가운데 일부로 BBG는 이름을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으로 바꿨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양에는 아침밥과 관련한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만큼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요즘 미국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고 또 그 값은 얼마나 할까요?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아침밥 경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청소년 두통 야기하는 불규칙적 아침 식사. 최근 아침밥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신경과 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잦은 두통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잦다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뜻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잦은 두통의 위험이 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약 13%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년 학생, 그러니까 12살부터 19살 사이의 청소년들은 그 비율이 27%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옛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밥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밥은 영어로 breakfast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유래됐는지 알아볼까요? 자, 아침 식사 식품 전문 업체인 타타 소울풀의 설명입니다.
Breakfast provides the body and brain with fuel after an overnight fast. That's where the name originates.
아침 식사는 밤사이 수면을 취한 뒤 일어나서 신체와 뇌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밤사이 자면서 식사를 못하는 일종의 단식, 즉 fast를 끝낸다, break한다라는 뜻에서 바로 breakfast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타타 소울풀의 설명 더 들어볼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ating breakfast every morning and daily fruit consumption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healthy eating habits.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하버드대학교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정기적으로 거르는 남성은 규칙적으로 먹는 남성보다 심장마비의 위험이 27%나 더 높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뭘까요? 미국의 투자정보 전문 매체인 인사이더 몽키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침 식사를 조사해서 1위부터 16위까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옥수수나 쌀, 보리, 밀과 같은 곡물 원재료를 이 가열조리에 넣어서 얇은 조각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보통 우유에 넣어서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시리얼이 판매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시리얼 제품을 파는 업체는 74개에 달합니다. 시리얼을 만드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켈로그입니다. 이 파란색 박스에 호랑이가 그려진 시리얼 콘프로스트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지난 2023년 매출액은 1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4위는 뭘까요? 아보카도 토스트라고 합니다. 식빵을 구워서 그 위에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인 아보카도를 자르거나 으깨서 올려놓는 음식인데요. 자, 그 위에 계란을 얹어서 먹거나 토마토 등 다른 채소 혹은 꿀이나 시럽 등을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3위는 달걀입니다. 미국에서 아침에 달걀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삶은 달걀로 먹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서 익히는 계란 프라이로 먹는 방법이 있고요. 프라이팬에 깨뜨린 달걀을 휘저어서 먹는 스크램블 에그 등이 있습니다. 자, 2위는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음식인데요. 주로 프라이팬에 구워서 계란 혹은 감자 등과 곁들여서 같이 먹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바로 팬케이크입니다. 팬케이크는 곡물가루에 우유나 계란 등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이를 프라이팬에 납작하게 구워 먹는 요리입니다. 보통 한 겹으로 먹지 않고 3겹 이상 만들어서 그 위에 버터를 올리고 시럽을 듬뿍 뿌려 먹는 게 보통 미국인들이 팬케이크를 먹는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장보러 가볼까요? 앞서 언급한 미국인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직접 해먹기 위해서 한번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요리만 하기로 하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형 식료품점에 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이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팬케이크를 만들 재료와 함께 마실 커피와 우유를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놓고 먹을 시리얼도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골라볼게요. 보통 한 박스에 12알이 들어있는데 $7.5 정도 하네요. 베이컨도 골라볼까요? 베이컨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가 얇게 썰려서 340g 정도 들어있는 팩으로 판매되는데요. 한 팩에 $6.5 정도 하니까 두 팩을 담아보겠습니다.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도 골라보겠습니다. 버터밀크 팬케이크 믹스 900g 한 봉지가 약 $6.5 하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은 10장에서 12장 정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시리얼을 골라볼 차례입니다. 앞서 켈로그에서 만든 콘프로스트가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이 제품 중 가장 일반 크기인 700g 한 박스가 약 $5 합니다.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시리얼은 한 박스에 $5.5에서 $7 정도 합니다. 아예 이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 덩어리로 만들어서 파는 그래놀라 제품은 310g 한 봉지에 $9가량 하네요. 이제 식사류로 살 곳은 얼추 다 골랐고요. 이제는 음료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아예 이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을 수 있는 기계를 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직접 내려서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커피가루를 채워넣은 캡슐을 기계에 넣어서 내려 마시기도 하는데요. 원두와 캡슐 둘 다 골라보겠습니다. 원두는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저렴한 것은 340g 원두 한 팩에 $7.5 하는데 비싼 제품은 $17.5 하기도 합니다. 캡슐 커피는 스타벅스나 던킨 도너츠, 피치커피, 네스프레소 등 대부분 유명한 커피 업체에서 만든 캡슐입니다. 제일 유명한 이 스타벅스 캡슐 한 팩을 골랐는데요. 1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가격이 $8 하네요. 우유 역시 제품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월마트나 타겟 등과 같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는 자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데 주로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부분 해프 갤런, 그러니까 1.9리터에 $2를 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제품 말고 유기농 제품도 많이 사는데요. 같은 크기가 $5 하니까 저렴한 제품보다 $3나 더 비싼 겁니다. 제가 앞서 둘 다 먹어봤는데요. 미각이 그렇게 유난한 것도 아닌데 저렴한 제품에서 조금 더 이 우유의 비린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기농 우유팩 두 개를 담았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장을 다 봤는데요. 다 담으니까 $60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한 번에 다 먹을 건 아니니까 한 끼로 치면 4인 기준 약 $3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장을 봐서 아침마다 해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매장에서 파는 아침을 많이 사 먹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아침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파는데요.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아침용 메뉴로 머핀이나 비스킷 등과 같은 빵에 햄이나 계란, 베이컨, 그리고 치즈 등을 넣어서 팔기도 하고요. 가정식으로 이 팬케이크에 베이컨과 오믈렛 등을 팔기도 합니다. 4인 기준으로 사보겠습니다. Can I have two sausage, egg and cheese, mackerel, one big breakfast with hot cakes and one hot cake, please? In addition to that, two apple juice, please. 소시지와 치즈, 계란이 들어간 빵 두 개와 팬케이크와 스크램블 에그, 소시지 등이 들어간 메뉴와 또 팬케이크 단품을 시켰고 사과 주스 두 개와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요. 다 시키니까 약 $23가 나왔습니다. 직접 싱싱한 재료를 골라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요리해 먹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매장에서 사 먹는 것이 가격도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아침 식사, 경제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So, S-O, so는 부사와 전치사의 역할 외에도 문장 속에서 많은 정보와 의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so의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llo, John. What's on your mind today?
I was watching a movie last night. And I noticed a lot of statements that follow a pattern.
Like what?
Statements such as, I guess so, or I don't think so.
Oh, shortened statements with the word so.
That's right. They are quite common, particularly in everyday discussions.
Yes, English speakers sometimes replace clauses, groups of words with a subject and a predicate, with the word so.
But only when the clause repeats information.
Hello, John. What's on your mind today?
안녕하세요, John. 무슨 생각하세요?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해요? 직역하면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에 잠긴 것 같은 사람에게 What's on your mind?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각해요?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면 What's on your mind? 무슨 일 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What's o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I was watching a movie last night, and I noticed a lot of statements that follow a pattern.
어제 저녁에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장이 어떤 양식을 따르더라고요.
Like what?
어떤 것처럼요?
Statements such as I guess so, or I don't think so.
I guess so, 그런 것 같아요. 또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요.
Oh, shortened statements with the word so.
So라는 단어로 줄인 문장 말이죠.
That's right. They are quite common, particularly in everyday discussions.
맞아요. 그건 꽤나 보편적이죠. 특히 일상 대화에서는요.
Yes, English speakers sometimes replace clauses, groups of words with a subject and a predicate, with the word so.
그래요. 영어권 사람들은 종종 주어와 수로가 있는 단어들의 그룹인 절을 so라는 단어로 대신하곤 합니다. 구와 절은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것은 같지만 구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지 않은 불안정한 문장의 형태인 반면에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ut only when the clause repeats information.
하지만 그 절이 그 내용을 되풀이할 때만 말이죠. 자,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ave you seen this movie?
I don't think so.
Have you seen this movie?
이 영화 봤어요?
I don't think so.
못 본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I don't think so.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고 so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If the speaker did not use so, the example would have sounded like this.
Have you seen this movie?
I don't think that I have seen this movie.
나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I hope so.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전 가스 끄는 것 기억했어요?
I hope so.
그러길 바래요. I hope so. So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I hope that I remembered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나는 우리가 집을 나오기 전 가스 끄는 것을 기억했길 바래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think so, 그렇게 생각해요. I hope so, 그러길 바래요. So를 사용해 간단히 대답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